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가 12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이견을 재확인한 채 협상을 마쳤습니다. 러시아와 나토 대표단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약 4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 나선 옌스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안보협정을 지시하거나 위험한 영향력을 만들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현재 나토 동맹국들과 러시아 사이에는 중대한 이견이 있다며 이를 쉽게 극복할 수는 없지만 양측의 모두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이에 대한 나토의 확장 금지와 동부 및 중부 유럽 동맹의 군사력 철수 등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으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는 새로운 구성원에게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역시 이날 회의 뒤 미국이 나토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모든 국가는 자국의 길을 선택할 자주권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안전보장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회담에 참석한 러시아의 알렉산더 브루시코 외무차관은 이날 회담이 진지하고 중요했다며 나토의 확장은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루시코 차관은 그러면서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다른 나라의 합법적인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과 오영모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병광철 등 북한 국적자 6명을 제재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적자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그리고 러시아 기업 파르셰크가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중국 선양, 다렌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개인과 기관으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가 적용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6주에서 8주 내에 유럽의 인구 절반가량이 이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스 클룩의 WHO 유럽 담당 국장은 11일 화상 브리핑에서 2022년 첫 주에만 유럽에서 최소 700만 건의 확진 사례가 접수됐다며 이런 수치는 2주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루게 국장은 거의 모든 유럽 지역에서 오미크론 확진이 확인됐다며 이런 추세라면 보건계량연구소는 영내 인구의 50%가 6주에서 8주 내에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루게 국장은 최신 자료를 통해 변이종이 매우 높은 전염성을 갖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며 인간의 세포에 보다 쉽게 붙을 수 있는 이 변이의 특성 때문에 이미 이전에 감염됐거나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부인 로사리오 무리오 부통령이 취임식 날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의 취임일인 10일 니카라과 국방장관과 장성 2명을 비롯해 니카라과 정권 인사 6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날 발표에서 오르테가 정권은 엉터리 선거를 실시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잡아들이는 등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넬슨 장관은 그러면서 이날 재무부의 발표는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 그리고 측근들에게 미국은 즉각 정치범을 석방하고 민주주의로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니카라과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여성의 얼굴을 실은 첫 화폐가 나왔습니다. 쿼터라고 불리는 25센트짜리 동전이고요. 흑인 여성 최초이자 25센트 동전을 장식한 첫 미국 여성이기도 한 주인공은 지난 2014년에 타계한 시인이자 작가이고 사회운동가였던 마야 안젤루입니다. 화폐는 한 나라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지폐와 동전은 각 나라의 화폐 속 인물을 통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조폐국은 미국 발전에 기여한 각계 여성들을 기리는 미국 여성 쿼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여성들의 업적과 공헌을 기념하는 동전을 제작한다고 밝혔고요. 지난 월요일에 이 마야 안젤루를 장식한 첫 번째 쿼터 동전을 발행한 겁니다. 자, 25센트 동전 앞면은 원래대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 옆면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였던 뒷면에 마야 안젤루 이미지가 새겨졌습니다. 날개를 활짝 편 비둘기 형상 앞에 오른쪽 위로 시선을 보내는 마야 안젤루가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요. 오른팔 아래에는 마야 안젤루의 이름이, 또 왼쪽에는 여럿이 모여 하나라는 뜻의 미국의 건국 이념, 라틴어 에 플루비부스 우눔이라는 글귀가 보입니다. 미국 여성 최초의 화폐 인물이 된 여성 흑인 여성 이 마야 안젤루에 이어지는 영감을 주는 미국 여성 쿼터 프로젝트의 주인공들. 미국 조폐국은 올해 체로키 원주민 공동체 족장인 윌마 맨킬러와 첫 중국계 할리우드 배우인 안나 웨이 웡, 또 여성 참정권 운동가이고요. 교육자였던 아델리나 오테로 워런, 또 미국의 첫 번째 여성 우주인입니다. 셀리 라이드 박사를 기념한다는 계획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향하는 첫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의 마지막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자강도와 양강도 등 북쪽으로 구름 많이 끼고요. 북쪽에 찬 공기 계속 이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기온은 예상 기온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입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 삼지연이 영하 27도입니다. 희산이 영하 24도, 중강 영하 23도, 청진이 영하 10도, 평양이 신의주 영하 12도고요. 개성 함흥이 영하 10도네요. 원산이 영하 8도, 장전 영하 7도입니다. 낮에도 삼지연은 영하 18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희산이 영하 12도, 중강 영하 10도, 평양 영하 6도입니다. 신의주 영하 5도, 개성 영하 4도, 청진 영하 3도, 함흥이 영하 1도, 원산 장전도 영하 2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고 앞바다 쪽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6m로 오전, 오후 모두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1에서 3.5m로 먼바다 쪽 또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가 고위급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4.1% 성장할 것으로 세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인도적 재앙 위기에 처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약 3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 회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연초부터 중요한 국제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접촉에 이어서 12일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높아지고 있는 이 군사적 긴장 상황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나토 30개 회원국 대사들과 러시아 대표단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나토 러시아 위원회 NRC 회의를 열고 최근에 긴장 상황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유럽의 안보에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긴장이 높을수록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측에서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네, 알렉산드르 그루시엔코 러시아 외무차관,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차관이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나토 러시아 위원회 NRC라는 회의 명칭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원래 있었던 회의 기구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NRC는 지난 2002년에 양측이 공동의 이해가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협력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인데요. 하지만 2019년 7월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은 활동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년여 만에 다시 열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NRC 소집을 제안했고요.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회담 시작 전부터 2년여 만에 접촉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예, 왜 그런 거죠?
네, 이른바 안보 보장안을 제시한 러시아의 진위를 알기 어려운 데다가 각 회원국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소련 국가였던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가 제안 거부를 우크라이나 침공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제안한 안보 보장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소련권 국가들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약속할 것, 또 구소련권 나토 회원국에 배치해놓은 병력과 무기 철수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와 함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한때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발트해 3국 같은 나라는 나토의 일원인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보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국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제안은 통과될 수 없는 건가요?
네,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할 법적인 근거도 갖고 있습니다. 1949년에 나토를 출범시키면서 체결한 워싱턴 조약 10조에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기여하고 또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어떠한 나라도 초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줄리언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에 앞서서 11일 나토의 이런 제방 정책을 양보하거나 협상하려는 동맹은 단 한 나라도 없다면서 동맹의 약속은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현재까지 진행될 회의를 봐서는 낙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12일의 회의와 13일에 열리는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 결과에 따라서 회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 전망치를 내놨군요.
네, 세계은행이 국제경제전망보고서를 11일 공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올해 세계경제가 4.1%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은행은 1년에 2번 해당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내놓았던 올해 전망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지난해 6월에 내놓았던 전망치에서는 올해 4.3% 성장이었으니까 이번에 0.2%포인트 감소한 수치를 내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 성장률하고 올해 성장률하고도 또 비교를 해볼까요?
네, 지난해는 5.5% 성장으로 예상하니까 올해 성장률이 1.4%포인트 줄어드는 셈입니다. 참고로 세계은행은 내년 2023년의 성장률은 3.2%로 전망했습니다.
예, 해가 갈수록 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억눌렸다가 폭발했던 수요가 감소하고 또 많은 나라가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 도입했던 부양책을 걷어들이면서 경제 성장률이 감소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올해 세계 경제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짚고 있군요.
네, 보고서는 물가 상승 압력, 공급 대란, 구인난, 그리고 코로나 변이 등을 꼽았습니다. 데이비드 멀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는 정부 지출과 통화 정책이 미지의 영역에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인플레이션, 정책 불확실성에 동시에 직면했다면서 국제사회 협력과 포괄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네. 자, 이런 요소들은 모두 올해 세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해서 우려했는데요. 세계은행의 아이안 코세 개발 전망국장은 로이터통신에 보건체계를 압박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크게 확산할 경우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0.7%포인트를 더 내려가서 3.4%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경제 규모별로는 올해 전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선진국의 경제는 지난해 5% 성장해서 올해는 3.8% 성장으로 감소하고요. 내년에는 2.3% 성장할 걸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경제 성장률은 2023년에 가면 코로나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개발도상국 쪽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지난해 6.3% 성장해서 올해는 4.6% 그리고 내년에는 4.4% 성장할 걸로 세계은행은 전망했습니다. 이 4%대의 성장은 코로나 대유행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자, 주요 국가들의 전망도 같이 볼까요?
네. 먼저 미국은 지난해 5.6% 성장해서 올해 3.7% 성장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요. 내년에는 2.6%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8% 정도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5.1% 그리고 내년에는 5.2% 성장할 걸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군요.
네, 미국이 인도적 재앙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3억 80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 추가 지원금은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를 통해서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금은 탈레반 정권을 거치지 않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에밀리 혼 대변인은 이 자금은 독립적인 구호 단체들에게 전달되고 긴급 식량과 식수, 보건, 임시 대피소 제공 등 아프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것이 지난해 8월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후 아프간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프간 이전 정부는 국가 예산의 80%가량을 국제사회 지원으로 충당해왔는데요. 하지만 그 지원이 중단되면서 병원, 학교, 공장 같은 시설도 운영이 어렵고요.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필품도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의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제구호단체인 국제구조위원회 IRC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식료품 가격은 5년 전보다 10%에서 20% 뛰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악의 가뭄, 이례적인 폭설, 또 신종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IRC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아프간의 인도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아프간은 약 4천만 인구 가운데서 절반이 극심한 기아, 질병,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올겨울 11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유엔은 추산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이날 2022 회계년도 아프간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적어도 44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추가 지원을 발표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탈레반에 대해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이들의 독립적인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미국은 탈레반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아프간 미래 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그들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코로나 백신도 공급하기로 했다고요?
네, 백악관이 11일 아프가니스탄에 10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추가로 보낸다고 따로 발표했습니다. 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서 전달되는데요. 이로써 미국은 총 43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아프가니스탄에 전달하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원의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칙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가 국내 테러 사건 수사를 위해 새로운 전담 부서를 개설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반 미국 내 임신과 출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의 확대를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 해리스 부통령이 11일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찾아 상원에서 계류 중인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해 두 가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언급했는데요. 미국 민주주의의 목에 단검을 들이댄 그 끔찍한 날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민권운동의 요람인 조지아를 오늘 찾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2021년 1월 6일 패배한 전직 대통령과 그의 폭력적인 군중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뒤집으려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투표권 확대를 위한 노력은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투표권 확대를 위한 노력,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에 담겨 있는 겁니까?
예, 투표 자유 법안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 법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상원에서는 법안 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상원에선 야당인 공화당이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면 사실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상원 규칙상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현재 상원의석이 민주공화 각각 50석씩 동석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공화당이 이 해당 법안에 반대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이 두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계속 반대를 할 경우 투표권 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규칙에 예외를 인정해 단순 과반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연설에서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우리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상원 규칙 변경을 지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투표권 확대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투표 자유 법안은 각 주가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가 부정투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자 연방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완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법안은 지난 2020년에 타개한 민권운동가 출신 고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이름을 딴 법안인데요. 골자는 지난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의 여러 보호 조처를 되살리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1965년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투표에 차별을 둘수 없도록 한 투표권법이 제정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3년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 조항 가운데 주정부가 선거법 개정을 할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각 주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다시 넣으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민주당은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의 선거법 강화 조처가 흑인 등 유색 인종의 투표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선 소수계나 유색 인종의 경우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선거법 강화는 곧 민주당 지지표를 잃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 상원은 이두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언제 필리버스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늦어도 17일까지는 필리버스터 개정을 위한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17일은 인종차별에 맞섰던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를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서도 애틀랜타에 있는 킹 목사의 묘지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나의 정당이 나라의 선거를 장악하려 한다며 슈머 민주당 대표를 비난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대해서도 미국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 과거의 인종차별적 증오를 들먹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부처에 국내 테러,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의 테러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증가하는 국내 테러 사건의 조사와 기소를 전담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매튜 올슨 미 법무차관보는 11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국내 테러 관련 사건들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국가안보부 내에 새로운 부서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전담 부서가 필요할 만큼 이 국내 테러가 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올슨 차관보는 2020년 이후 미 연방수사국 FBI의 국내 테러 수사 건수가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위협이 앞으로 또 지속될 걸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국내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인종적 반감을 비롯해 반정부, 반권위 이데올로기가 동기가 된 테러가 증가하는 걸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도 국내 테러로 간주되는 건가요?
예, 바로 며칠 전이 의사당 난입 사태 1주년이었는데요. 자, 해당 사건으로 지금까지 725명이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고요. 이 가운데 325명 이상이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최근 들어서 국내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 정보당국의 경고가 여러 차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국내 테러 사건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국내 테러 공격을 막는 것이 FBI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
경고했었습니다.
국내 테러가 폭발하고 있다. 그만큼 증가세가 무섭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테러 희생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일 청문회 출석한 질 샌본 FBI 국가안보 담당 책임자는 지난해 국내 폭력 극단주의자들이 네 번의 공격을 감행해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내 폭력 극단주의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이민 정책, 부정 선거 등 여러 개인화된 분노를 이유로 공격을 모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국내 테러에 맞서기 위해서 정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국내 테러 분석가와 수사관, 전담 검사 등을 추가로 고용하는 내용의 국내 테러리즘 대응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자,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 정보 당국자들의 증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의원들의 소속 정당에 따라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척 그리슬리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테러 전략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좌파 테러리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로 인해 국내 테러 지형이 더 위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임신과 출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신생아 출산이 당초 예상보다 약 6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통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기간을 9달, 10달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2020년 초반부터 임신이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출산을 얘기할 때 이는 이제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 임신한 걸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6만 명 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 판단인가요?
네,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출산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치를 작성했고요. 이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네, 자, 일단 임신이 줄어든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 초반 시기와 겹치네요.
맞습니다. 자, 미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이때가 이 팬데믹 초반으로 임신이 줄어든 시기와 이제 맞물리게 됩니다.
임신이 줄어든 것이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과 관련이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연구진이 해당 연관성에 관해 설명을 했는데요. 이 기간 출산 감소가 가장 컸던 시기가 2021년 1월이었다는 것이 보고서 설명입니다. 이는 대략 2020년 3월에 임신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시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연구소는 바로 2020년 3월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달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한 공감은 가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필립 레빈 웬즐리 대학 교수는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불확실성은 출산에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를 이제 낳고자 할 때는 안전하고 보호된 상황에서 낳으려고 한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 않으면 출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혹시 이런 출산율, 임신율이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 뉴욕과 델라웨어, 뉴햄프셔,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에서 출산 감소폭이 컸습니다. 자, 특히 팬데믹 초반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였던 뉴욕시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출산이 23%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업률 역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예,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 상황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면서 이번 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까지의 실업률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기간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니 실업률이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출산율은 0.5%포인트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고서는 다만 이는 과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경제 대침체 때 나타난 출산율 감소의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출산율의 변화가 여성의 나이나 학력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여성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출산 경험 여부 등에 따른 출산율 변화도 같이 분석을 했는데 먼저 학력 부분을 보면 고학력 여성의 출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박사학위 이상 여성의 출산은 12% 넘게 줄었습니다. 또 이 기간 석사학위 여성의 출산은 10% 줄었고요. 또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은 연령대 여성의 출산이 크게 줄었는데요. 40세에서 44세 이상 여성과 35세에서 39세 여성의 출산이 각각 13% 그리고 약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출산율은 언제부터 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까?
예, 출산은 지난해 3월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는데요. 자, 이 시기는 대략 2020년 6월에 임신을 한 겁니다. 보고서는 2020년 4월 14.5%에 달하던 실업률이 그해 9월에 7.8%까지 떨어지고 1일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임신과 출산이 다시 늘어난 걸로 분석했습니다. 자, 이에 더해서 2020년 여름에 연방정부가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경제 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출산 증가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가는 첫 번째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의 마지막 시간으로 안재창의 독립운동 지원과 그의 인생이 한인 이민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본토 대평원 지역에서 농장을 경영해 성공한 안재창은 디트로이트로 옮겨가 중국 음식 제조업에 투신했습니다. 안재창은 동업자들과 정환회사를 창립해 한때 크게 성공했습니다. 당시 안재창이 만든 정환회사는 나름 눈에 띄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런 운영 방식이 정환회사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정환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원활한 소비자와의 소통이었었는데 첫째는 배달하는 직원이 소비자에게 지난번 배달한 음식에 대한 반응을 알아오게 하고 동시에 새로 개발한 음식을 소개하여 주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시장 조사와 메뉴 개발은 끊임없이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노동자들은 중국 음식 도매업이 필생의 사업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각자의 전문적인 기능을 갖췄던 것입니다. 셋째는 1910년 네브라스카부터 가까운 친척같이 쌓인 끈끈한 인연으로 안재창은 경험이 많은 어른으로 젊은 정영필과 조우홍은 집안 조카로 유창한 경영과 홍보를 맡아 성심껏 일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환회사의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 미국을 덮친 경제 대공황으로 디트로이트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찹수이 도매업에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환회사는 찹수이 도매업보다는 소매업에 집중하면서 명맥을 이어갔는데요. 1930년대와 40년대를 거친 뒤에 결국 1951년 4월 해체 신고를 하고 회사 시설과 고객을 매각했습니다. 안재창은 이후 정 오리엔탈 푸드 등 다른 중국 음식 판매 업체에 관여하기도 했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고 은퇴 생활을 하다가 1963년 90살 생일을 눈앞에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재창은 평생 사업에 종사했지만 이승만과 박용만 등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물 인사들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승만과 박용만은 안재창에게 선생님과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안재창에게 박용만이나 이승만은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카리스마가 있는 독립투사들이었고 성견지명이 있는 선생님들이었던 것입니다.
안재창은 특히 이승만을 일생 내내 지지했는데요.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안재창이 이승만을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설명합니다.
안재창과 이승만의 관계는 이승만이 1912년 네브라스카주 헤이스팅 한인소년대학교 졸업생들을 축하 연설하러 방문했을 때부터 안면이 있었고, 1920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코리아 농촉회사를 할 때, 이승만이 정향경과 처자와 한국 친구의 지부를 세우고 후원금을 모집할 때였습니다. 그후 이승만이 하와이에 정착하고 미국 동부를 방문할 때, 디트로이트에 들리면 남대창항부를 독립투쟁하는 지도자 선생님으로 모시고 소식도 듣고 급진히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한 예로 이승만이 헌 손가방을 들고 헌 양복을 입고 나타나서 그는 선생님을 모시고 이탈리인이 경영하는 양복점에 가서 양복 한 벌과 구두를 맞춰 주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미국 동방을 방문할 때 의외의 디트로이트에 들리고 안재창은 그를 급진히 대답하였습니다.
이승만뿐만 아니라 박용만도 안재창의 일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안재창은 네브래스카 링컨에서 박용만을 만나고 박용만이 투자한 농장에 합자해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그는 박용만에게서 농장을 소유하게 되는 절차를 배웠고 한인 소년병 학교 출신이며 네브래스카 농과대학 졸업생인 정양필과 한시호에게 과학적으로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웠으며 그들과 동업자가 돼 주식회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안재창은 또 박용만이 설립한 한인 소년병 학교를 지지하고 학교 생도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안재창은 지역사회 지도자로 카리스마가 있는 개화기 독립협회 소장파였던 박용만을 지도자로 섬기고 성원했고, 그가 하와이로 떠난 뒤에는 이승만을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안재창은 미국으로 건너간 초기부터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는데요.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는 자기 실현의 수단이었다고 강조합니다.
한재창은 19세기에 몰락한 사대부의 사람으로 한학을 공부한 유교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조상이 살아온 조국이 있고 조국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사람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독립운동을 지향하는 것은 이에 타산을 따지고 계산해서 하는 이유가 아니라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부모를 잃은 것 같이 만국지통이었고 그것은 그지없이 슬프고 또한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이 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한인들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재미 한인들은 가슴에 맺은 만국지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유색인종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미국에서 돈을 모으고 기술을 배워 태국 진출을 실현하고 귀국하여 근대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은 자기 실현이었다고 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1907년 국제보상금 모금에 참여한 이후 꾸준히 독립운동을 성심껏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안재창이 살았던 초기 재미 한인 사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먼저 자주독립과 반일 정신이라는 확고부동한 정치적 이념을 들었는데요.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초기 한인사회 이민들은 조국이 멸망하여 일본 식민지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여 줄 대사관, 영사관이 없어 한인들끼리 모여 상부상조하는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지역 단체를 만들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한인들은 농촌에 살았고 지역사회는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초기 한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녀서 좀처럼 안정된 지역사회가 조성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다니오바, 로스앤젤스, 리버사이드, 유타주의 트레먼턴, 콜로라도주의 솔트레이크시티, 네브라스카의 링컨, 일리노이스주의 시카고, 미국 대륙 농촌에 띄엄띄엄 흩어져 지역사회를 만들고 살았고 그것을 연결하여 집단적인 목표인 독립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자아의식과 자부심을 길러주기 위해 국어학교를 만들어 국어를 가르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독립운동과 근대화에 이바지하여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음 재미 한인 사회의 특징으로는 이들 사회가 지도자 중심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재미 한인 사회는 분열돼 있다가도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고 안영주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초기 재미 한인 사회는 조국의 발전에도 헌신하려 했다고 안영주 씨는 지적합니다. 안재창이 세상을 떠난 지도 60여 년이 다 돼가지만 그가 초기 한인 이민사회에 남긴 흔적은 여전히 되새겨볼 만합니다.
그는 모범 이민자 농부였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 육체 노동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여 가난한 면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한국 지회를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시민의를 바탕으로 상부상조하는 한인 자립 지역사회를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믿을 것은 오로지 자기 능력과 부지런함 그리고 사리를 잘 짜줘 우린 판단을 하고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사업은 항상 변하며 사업의 흥망성쇠는 무상하고 미국 사람들은 새 것을 선호하여 새로운 산업이 늘 생기고 소수민족에게도 기회가 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안재창 마지막 편으로 안재창의 독립운동 지원과 그의 인생이 한인 이민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로 만약에 라는 말을 하려면 if로 시작하는 문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if가 없어도 조건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I just found out something that will blow your mind.
What is it?
Did you know that you can make conditionals? Without the if clause.
Well, it's true that you don't need the word if to make conditionals, but you do need a conditional clause along with the main clause, or it won't make much sense.
But you don't always need if.
That's what I said.
Actually, that's what I said. I just found out something that will blow your mind.
당신을 몹시 흥분시킬 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What is it?
그게 뭐죠?
Did you know that you can make conditionals without the if clause?
If절 없이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아셨어요?
Well, it's true that you don't need the word if to make conditionals, but you do need a conditional clause along with the main clause, or it won't make much sense.
조건문을 만드는데 if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주절에 덧붙여 조건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But you don't always need if.
하지만 항상 if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That's what I said.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Actually, that's what I said.
사실은 그거 제가 말한 건데요. 조건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건절과 주절인데요. 조건절에 unless, U-N-L-E-S-S.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을 사용하면 if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unless의 뜻은 if not과 같습니다. 뭐뭐가 아니라면. 여기서 잠깐 unless가 들어간 노래, 빌리 할러데이의 노래 All the Way 들어보시죠.
When somebody loves you, it's no good unless he loves you.
할러데이가 it's no good, 별로다. Unless they love you all the way. 당신을 전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not good,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Unless가 들어간 조건문에서는 조건절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Unless you study, you won't understand grammar.
당신이 공부하지 않는 한 문법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if 대신 unless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고요. if 대신 otherwise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혹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뜻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We need to hurry. Otherwise, we'll miss the train.
우리 서둘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겁니다. 다만 otherwise는 조건을 나타내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조건의 결과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need to hurry. Otherwise, we'll miss the train.
if 대신 as long as, 뭐뭐이기만 하며 뭐뭐 하는 한 as long a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s long as로 시작하는 조건문은 if보다 의미가 강합니다. as long as는 only if와 같은 의미입니다. 뭐뭐 하는 경우에만. as long as는 특히 일상생활 중 격식 없는 상황에 주로 쓰이고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보다 격식을 갖춘 어휘는 so long as가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만약에라는 표현, if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 otherwise,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as long as, 뭐뭐 하는 경우에만, so long as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